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선 연약한 종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회방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은 전도의 대상과 전해져야 할 메시지 또 전도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세상은 결코 주님의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모로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복음 전파를 결코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단락 가운데서 한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6절 말씀 한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할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먼저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살펴봤을 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10장에 오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이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놓여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 양은 얼마 못 가서 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많은 양떼들 가운데 한 마리 이리가 들어와도 양떼들 가운데 여러 마리가 찢겨 죽거나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위험 상황은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리떼 가운데로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없다면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불과 같은 시험과 잔인한 공격을 우리가 잘 직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일에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사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한 그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시험하였고 죽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적개심은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 모든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또한 남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목자가 잠시 떠난 그 틈을 타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가게 될 때에 그 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여서 그 중에 양떼들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시련이 그 앞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 타락시키고 또 실족해 하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보내시는 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당할 위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군들이 전쟁을 할 때에 얼마나 분주하게 작전 회의를 합니까? 얼마 전에 그 걸프전에 작전을 주의했던 그 장군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 병사들이 경험하게 될 그 위험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그 가능성들을 그가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작전을 짰고 그래서 전쟁이 있기 한참 전에 세밀한 공격 지침을 통해서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서 자기 병사들이 위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 다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그러한 계획들을 장군들이 세운 이후에 그리고 그 병사들을 적진으로 보낸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장수들은 위험한 곳에 자기 병사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험을 직면할 것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그 위험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제 발로 사나운 이리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어떤 양이 사나운 이리 소굴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불과 같은 시험과 그래서 그 시험 안에서 그 백성들과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으로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더 상하셔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그 고난의 삶을, 슬픔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압제 아래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러나 주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사야 53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위험과 핍박에 직면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주님의 군사들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계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메시지,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이 어떻게 이리떼 가운데서 거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며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양은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송지순례를 가면 초대 그 교회들의 유적지들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돌고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유적지들을 보는데 사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목사인 저의 소망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첫사랑을 버린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구분해냈던 진리에 든든히 서 있었던 그 교회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죠.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그 기독교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그 성지들은 지금 이방의 그 종교가 다스리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단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불빛을 밝히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계속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책임을 제가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간절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저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잠시 모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이 세대를 향한 책임, 이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 이 국가를 향한 책임과 온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첫 세상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거룩함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본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뱀의 간교함이나 교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하고 조심하며 주의를 살피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사단이 간교한 술수와 불 같은 시험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이 성벽 건설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삼발랏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삼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서 그를 암살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중단될 것을 알고 그렇게 은밀히 만나자고 그런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분별력과 지혜와 신중함으로 느헤미야는 그 악한 음모를 알아챕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신중함을 가지고 산발랏의 끈질긴 그 음모를 잘 극복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좌절하고 말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켜 보려고 했는데 지혜로웠던 느헤미야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줬고 예레미야를 공경 가운데 건진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리아는 군 지휘관들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다리아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리아는 그 경고를 깊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만나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의 칼에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하죠. 그 한 사람의 부주의함이 그 개인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더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자신이 세운 총독을 살해한 것을 알고 우리를 다 죽일 테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끌고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칼에 죽게 됩니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분별력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이를 대처해야 했지만 그대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사단의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한 본문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섞이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성도가 구할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악한 음모를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곳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 사회는 점점 더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결한 성도와 순결한 교회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50명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보다도 국가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중 몇 퍼센트만 사용하면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세대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한 명의 성도, 거룩한 한 교회는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속하는 한,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제가 매일 기도를 마치기 전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던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얼마의 재산을 남겼는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겨나가면서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우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 감당하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와 같은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이며 또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며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